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9월 29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추가 공습을 단행해서 헤즈볼라 고위 간부 한 명을 더 사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헤즈볼라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전 부의장인 나빌 카우크가 28일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우크는 1980년대부터 헤즈볼라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군사 사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에 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몇주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지휘관 여러 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27일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헤즈볼라 총지휘관 하산 나스랄라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28일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날에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인들과 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하갈이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그의 제거로 세상에 더 안전한 곳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헤즈볼라를 대표해왔으며 시아파 무슬림 지지자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9일에도 지난 몇 시간 동안 레바논 영토에서 수십 개의 테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나스랄라 살해에 항의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나스랄라가 전날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헤즈볼라 확인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스랄라 제거 작전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한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의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서 나스랄라는 바로 다음 날에 하마스와 손을 잡았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이른바 북부 전선을 여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스랄라 지도 아래서 헤즈볼라가 수천 명의 미국인, 이스라엘인, 레바논인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와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휴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며 더 넓은 중동 지역이 더큰 안정을 얻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28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중동의 갈등이 더 광범위한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여전히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일축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강국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 자체의 무의미함과 위험성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10개항 평화 방안을 일축하고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한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연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일련의 공습으로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다고 시인한 지몇 시간 후에 이뤄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살인이 이제 거의 일상화된 관행이 된 것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어제도 베이루트에서 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9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전날 뉴욕에서 조태여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타이완 해협과 가까운 필리핀 루손 섬에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타이푼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철거할 걸 요구해 왔습니다. 러시아도 인도태평양에서 워싱턴이 군비 경쟁을 조장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러한 배치가 영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타이완의 남쪽에 있는 나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펼치는 전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군대의 전초 기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영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 대선 관련 쟁점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9월 마지막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소부 캘리포니아주가 거대 석유가스 기업인 엑손모빌이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을 부추기는 캠페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조력 사망 허용국 스위스에서 질소 캡슐을 이용한 사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러시아의 용병으로 면죄부를 얻은 범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아온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남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도와 정치 쟁점이 된 출산율 감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또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5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할리우드 건설 3방으로 불리는 세실 드밀, 새뮤얼 골드윈, 루이스 메이어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엑손모빌. 미소부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단체들이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엑손모빌이 수십 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을 악화시키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재활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중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다수의 미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수십 년 동안 엑손모빌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플라스틱 폐기물과 오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중을 속여왔지만 그들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의 한계를 알면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늘리고 그로 인해 환경오염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호주 자선단체 민더루 재단이 엑손모빌이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엑손모빌이 생산한 일회용 플라스틱 양은 1,150만 톤으로 한 기업이 생산한 양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엑손모빌이 플라스틱 오염을 악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환영했습니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면 비슷한 소송이 이어져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엑손모빌은 소송 대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며 엑손이 2,700만 킬로그램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선진화된 재활용 방식을 통해 연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재활용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엑손모빌은 2019년 뉴욕주 법무장관의 기후변화 관련 사기 혐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023년 대법원이 주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엑손모빌의 플라스틱 생산 및 재활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을 두고 세계 각국은 대립하고 있는데요. 엑손모빌과 세계 석유화학업계는 생산량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협약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5%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살 캡슐. 존 엄사는 회복 가능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생명을 마감하는 것으로 조력 자살이라고도 불립니다. 환자가 더 이상 의학적으로 연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존 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소수이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제한된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이들 국가는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북부 경찰은 최근 자살 캡슐에서 미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러 명을 구금하고 형사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살 캡슐 일명 사르코는 네덜란드 존엄사 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장치로 사용자가 내부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스가 주입돼 몇 분 안에 사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개발하는데 100만 달러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에서 60대 여성이 이 자살 캡슐을 사용해 사망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르코를 개발한 단체는 해당 여성이 심각한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녀의 죽음이 평화롭고 빠르고 존엄성 있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스위스 경찰은 자살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스위스 보건부 장관은 이 장치가 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검찰은 이 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일부 의원은 관련법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만 네덜란드처럼 의료진이 직접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베른조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스위스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러시아 용병 범죄자. 러시아의 용병 그룹 바그너 소속 전투원인 세르게이 코즐로프 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자신의 18살 임신한 파트너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러시아 국영 매체 코메르산트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옴스크 법원은 그에게 살인 혐의로 1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임신 중이었는데요. 심각한 뇌손상, 코, 골절, 간, 파열, 복부 손상 등의 상처를 입고 사망했습니다. 코즐로프 씨는 이전에도 감옥에 수감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아온 전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러시아 언론 베르스트카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에서는 지난 13년간 가장 많은 중범죄가 발생했으며 그 수가 40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아온 전과자들이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최소 100여 명이 이들에 의해 살해되고 1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는데 특히 죄수 출신 전쟁 참전 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여름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죄수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10만 명의 죄수들이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군복무 후 사면을 조건으로 했지만 이후에는 사면 없이 가석방되는 조건으로 바뀌었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조건에 따라 이미 전쟁에서 돌아온 죄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시민자유센터의 법률 전문가는 현재 러시아에서 법 질서의 붕괴와 법 문화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퍼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도 죄수들의 군대 입대가 허용되고 있지만 의도적 살인, 성폭력, 마약 제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은 입대가 금지됩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처형 사건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국제기구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또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볼까요?
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략 법안이 바로 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 또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안보적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과 한국 간 군사협력을 재정비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겁니다. 법안은 현재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핵 및 전략적 위협,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 자산 배치와 영내 핵 인프라 복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 자산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지원 또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미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출범한 미얀 핵협의그룹이 기존의 확장 억제 협의체들이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한국 내 미국 방어태세를 재조정하고 미국의 핵 자산 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인프라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양국이 핵 억제 관련 의사결정을 더 긴밀히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법안이 제안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을까요?
네, 법안은 한국의 핵 부담 공유 작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와 영내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의 핵 잠수함과 B-52 전략 폭격기를 전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내 미군의 모든 병력과 훈련,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바이든 정부는 핵무기 재배치보다는 확장 억제력 제공을 통한 안보 기조를 고수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리시 의원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24일자 기사인데요. 북한 인권단체죠. 북한 자유연합이 전 세계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서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대인 북한자유연합이 전 세계 20개국에서 중국 대사관을 비롯한 주요 외교 공간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걸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워싱턴 DC에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계획대로 이날 워싱턴 DC 중국 대사관을 포함해서 20여 개국 40개 이상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정한 24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인데요. 북한자유연합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1년부터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해서 중국 외교 공간 앞에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집회의 주요 목표는 뭔가요?
네, 올해도 가장 큰 목표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수전 쇼트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중국이 1951년에 난민 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건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 투옥,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숄트 의장은 9월 24일이 중국이 난민협약에 서명한 날이라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중국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어린이, 여성, 남성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 중에 일부가 처형됐고 9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들을 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주미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탈북민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입국한 사람들 뿐이라면서 중국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탈북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송환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유엔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79차 유엔 총회 앞서서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을 송환했고 이들은 고문이나 자의적인 구금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이런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집회가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열렸죠?
네, 집회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20개국, 44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중국 주석 시진핑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쇼티 의장은 시진핑 주석이 탈북민 송환을 계속하는 건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2011년부터 10년 넘게 집회를 통해서 중국의 탈북민 송환 정책의 문제를 제기해온 건데요. 중국 정부가 달라지기에 없는 상황인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숄트 의장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중국이 난민협약과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4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집회가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연설에서 각국이 단합해서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지역의 갈등, 특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둘러싼 분쟁 등을 지목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구, 수단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단합을 촉구했는데요. 우리를 갈라놓는 힘보다 묶는 힘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날 격화하고 있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기후변화, 기아, 질병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연설에서 세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번 연설에서 특히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내용 들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하면서 미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네요.
예,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첫 해부터 줄곧 북한 문제를 지적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에 러시아, 이란, 중국과의 경쟁 등 다른 국제 이슈들이 중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에서는요, 북한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다고요.
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의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러시아, 이란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대가로 이란과 북한은 더 많은 걸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런 협력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더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지원 협정 부활 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더 담대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네, 한국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도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조 장관은 비확산 체제의 주축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서 역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26일자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한반도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보죠.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뉴욕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북러 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는 대가로 군사적 역량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협력이 한반도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역량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이유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북한 포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순히 포탄 제공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역량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이는 북한이 더 강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게 돼서 한반도 내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북한이 제공한 포탄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살상하고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남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도와 또 쟁점이 된 출산율 감소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기간엔 부모가 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걸 선택하는 미국인이 늘어난 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남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도.
1984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더 많이 투표했죠.
We are not going back.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한 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선에 뛰어들면서 여성 유권자 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에린 코베이시의 설명입니다.
We have seen a pretty significant shift across a lot of different demographics.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봤는데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보다 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권이 그들의 핵심 쟁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지명한 연방 대법관들은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폐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낙태법을 정하기를 원하는데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법률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She's trying to create a world where people all have their
해리스 후보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결정과 신체, 선택에 대한 권리를 갖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he's for the people, which is the middle class.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을 위합니다. 저도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여성 권리에 관한 법률도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9에서 1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FM3 여론조사원 폴 메슬린 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She gained a lot of younger women who independents
해리스 후보는 50세 미만, 그중 다수가 40세 미만인 무소속, 무당파 젊은 여성의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출마에 정말로 흥분돼 있습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에린 코베이시는 여성 유권자들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Black women are a lot more likely to vote for Harris now. Hispanic women. So, you know, as
이제 흑인 여성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히스패닉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리스 후보가 이러한 특정 인종 또는 교육 수준의 인구 집단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봤듯이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남성 유권자들의 경우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5에서 9%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를 더 선호합니다. 남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죠.
First, her being the candidate is really, this is like...
첫째, 해리스 후보가 대선 후보라는 것은 정말 저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For months, we would barely ever see Joe Biden, and all of a sudden...
애초에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던 카멀라 해리스가 갑자기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론조사원인 데이비드 맥크레넌 씨에 따르면 Z세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27세 미만 남성 대다수는 트럼프 후보를 선호합니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erms of the admiration of
일부 Z세대 젊은이들의 으스대기에 대한 동경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마초적이고 얼굴에 한 방 날리는 것 같은 겁니다.
맥크레너 씨는 젊은 남성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사회화되고 있으며 그런 매체를 통해 여성 지도자에 관한 안 좋은 의견을 자주 보고 듣는다고 말합니다.
So they believe that women can't make the tough decisions.
그들은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거나 국제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여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강인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백인 여성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있어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트럼프 후보는 백인 여성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된 부모 되기.
미국인들은 점점 아이를 덜 낳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J.D. 벨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지난 2021년 민주당원들은 어린이보다 반려동물을 선호한다고 말한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미국의 출산율 문제가 대선 캠페인에 등장했습니다.
We're effectively run in this country via the Democrats, via our corporate oligarchs.
이 나라는 사실상 민주당원들을 통해 재벌 기업들을 통해 많은 자식 없는 캣레이디, 즉 고양이를 기르며 혼자 사는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또 민주당을 반가족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f your society is not having enough children to replace itself, that is a profoundly dangerous.
우리 사회가 충분한 어린이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수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인구 참조국의 제니퍼 시우바 대표는 출산율 문제가 미국의 새로운 쟁점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We should be aware that fertility rates have changed because they do fundamentally change.
출산율은 노동 공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출산율은 우리 자원에 여러 유형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시우바 대표는 출산이 줄어들면 결국 노동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데요.
It's never just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kforce. It's how well those people.
이는 결코 단순히 노동 인구 숫자가 아닙니다. 노동력, 즉 사람들의 기술, 교육, 그들의 삶의 단계가 노동 시장의 수요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우스 다코타 대학의 줄리아 헤레츠 씨는 문제는 숫자보다 누가 아기를 갖는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f you are saying that I'm very concerned about declining fertility rates, then you might.
만약 당신이 출산율 감소에 관해 매우 우려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감소하는 출산율이 주로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이 교육받은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고 있다는 걸 우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높은 미국 인구는 주로 유색인종이며 또 유색인종 사이에서는 산모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세계 인구 증가율도 지난 50년 동안 둔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출산율 감소는 삶에 대한 태도가 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49세 사이 성인의 47%는 아이를 갖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7%는 그냥 아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2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할 때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상황은 대체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포드 대통령은 소련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이전보다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973년 미국과 북베트남이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남베트남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포드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인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은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원조에 반대했습니다.
포드 대통령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불리는 욤키푸르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동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1975년 9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긴장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었지만 포드 대통령 행정부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1976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높았지만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불법 행위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고 닉슨 행정부 관리들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도 미국인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미국인이 더는 공직자들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한 모습으로 대중을 대했습니다. 한 정치 관계자는 포드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미국 유권자들은 더는 포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현직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보다는 당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이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포드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포드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닉슨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많은 미국인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인 유권자들이 포드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포드 대통령이 뉴욕과 특별 지원이 필요한 다른 도시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일부 유권자는 포드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 재임 기간이 짧았는데 이들은 포드 대통령이 짧은 임기 동안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포드 대통령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미국인 유권자들의 분노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11명이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이름이 잘 알려진 두 명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허버트 험프리 전 부통령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인 험프리 전 부통령과 케네디 상원의원은 만약 다른 후보가 후보 지명에 필요한 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때 나서겠다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1명의 민주당 후보 가운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 중 한 명은 지미 카터 전 조지아 주지사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민주당 당원 대부분이 지미 카터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미 카터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카터 후보 지지자들이 지미 카터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지미 카터가 누구지라고 되묻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미가 누구지 하고 물을 때 카터 후보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살려서 지미 카터 이름을 더 많이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헐리우드 건설 3인방으로 불리는 세실 B. 드밀, 새뮤얼 골드윈, 루이스 B. 메이어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할리우드는 세계 영화의 수도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 시간에는 할리우드를 영화의 본고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3인의 영화 제작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하면 누구나 화려한 거리, 영화 배우들, 카메라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초기의 제작자인 세실 B. 드밀이나 사뮤엘 골드윈, 루이스 메이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실 B. 드밀은 1881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애시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두 분 다 극작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실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극단을 조직해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실은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제시 레스키와 새무엘 골드피쉬를 만나 세 사람이 새로운 극단을 창립했습니다. 극단의 이름은 제시 L. 레스키 퓨처 플레이 컴퍼니였습니다. 골드피쉬는 나중에 이름을 새무엘 골드윈으로 바꾸었습니다.
세 사람은 즉각 영화 제작에 손을 댔습니다. 이들은 영화 만드는 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창의적인 것이 좋았고 돈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좋았습니다. 드밀, 레스키, 골드피쉬 3인은 인기 있는 서부극 스쿼맨을 영화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드밀은 이 연극을 진짜 서부의 이야기로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촬영 장소를 애리조나주 플렉스태프로 정했습니다. 드밀 일행은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너무나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기차를 타고 철길의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있는 조용하고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할리우드였습니다. 드밀은 여기야말로 영화를 찍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쿼맨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최초의 장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1913년 개봉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로써 드밀은 할리우드를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터를 다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화 산업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나온 백만장자 브루스터, 외로운 소나무길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실 드밀은 영화의 제목 위에 자기 이름을 먼저 올려놓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당시 영화 관객들에게는 배우보다 그의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드밀의 작품은 대작이라는 인식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액션, 사실적인 이야기 전개, 수백 명에 달하는 배우의 동원 등으로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서부 활극, 코미디, 로맨스, 그리고 한때는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드밀은 거작이라는 의미의 에픽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서부의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역사적 사건들을 주제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쉽게 The Ten Commandments였습니다. 이 영화는 1923년 무성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다 1956년 유성 영화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까지도 부활절이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재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실 드밀은 70편의 영화를 제작도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1949년 그는 아카데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36년간의 빛나는 공연 예술인 상이었습니다.
그토록 유명세를 누리던 세실 드밀도 1959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 후반기에 나온 영화 중에는 지상 최대의 쇼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52년에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서커스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실을 할리우드의 최고 쇼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 영화는 그에 딱 맞는 주제라고 말들을 합니다.
189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 13세 소년이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무엘 골드피쉬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갑 파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다음에는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장갑 생산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1913년 사무엘과 그의 처남인 제시 L. 레스키 그리고 세실 B. 드밀은 제시 L. 레스키 퓨처 플레이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차렸습니다. 이 제작사는 첫 작품 영화 스쿼맨을 만들었습니다.
1916년 골드피쉬는 에드가 셀윈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명칭을 골드피쉬, 셀윈 두 이름을 섞고 골드윈이라 정했습니다. 세뮤얼 골드피쉬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 1918년 자신의 이름을 아예 골드윈으로 바꾸었습니다. 골드윈사는 좋은 영화를 여러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922년 세뮤얼 골드윈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골드윈사는 메트로 픽처스, 루이스 B. 메이어 프로덕션 두 회사와 합병하고 명칭을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약칭 MGM으로 바꾸었습니다. 세무엘 골드윈은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과 합작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자신만의 사무엘 골드윈 프로덕션을 설립했습니다.
세무엘 골드윈은 헐리우드의 황금기, 위대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독자적 제작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고 비평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준 높고 질 좋은 작품 제작을 고집했습니다. 그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사람들은 골드윈 터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골드윈은 자기 영화를 자기가 샀습니다. 그는 좋은 이야기나 연극이 있으면 그걸 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작가, 감독, 배우를 기용했습니다. 그는 루실 볼, 게리 쿠퍼, 수잔 헤이우드, 윌 로저스 등 새로운 배우들도 발굴했습니다.
골드윈은 무척 독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과 흥행의 모든 과정에 자신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는 감독, 배우, 작가 등을 고를 때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렸습니다. 그의 최고 작품으로는 작은 여우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폴기와 베스 등이 있습니다. 사무엘 골드윈은 유머가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스운 표현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우스운 표현을 골드윈이즘이라고 불렀습니다. 1946년 골드윈은 뛰어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공로로 어빙 탈버그 메모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974년 타계했습니다. 사무엘 골드윈은 거의 60년 동안 영화계에서 활동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작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스 메이어는 1905년 매사추세츠주 하버빌에서 극장 관리인으로 처음 영화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은 그는 몇 년 후에는 여러 개의 극장을 소유한 재산가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극장을 가장 많이 가진 인물이 됐습니다. 1917년 그는 영화사를 창립했습니다. 1920년대 초 영화사 루이스 빌 메이어 픽처스는 다른 두 영화사와 합병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가 됐습니다. 메이어는 MGM 부회장이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총지배인이 됐습니다.
그는 회사와 배우들을 다루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주디 갈랜드, 클락 게이블, 캐서린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영화계 최고의 인물들을 발굴해냈습니다. 당시 세간에는 MGM은 천당보다 더 많은 배우들을 갖고 있다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MGM은 오즈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필라델피아 이야기 등 영화 사상 가장 인기 높은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루이스 B. 메이어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막강한 사업가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당시 연간 12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 메이어는 영화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957년 헐리우드에서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세실 B. 드밀, 세뮤엘 골드윈, 그리고 루이스 B. 메이어는 뛰어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영화 산업에 끼친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서부에 황량했던 곳을 세계 영화의 중심지로 만든 세 명의 제작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